자, 오늘 베드로 전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우리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새벽에 산소망이 뭐냐,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공간적인 목적지라는 개념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산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소망 자체를 바라볼 수가 없었던 죄인의 입장에 있었죠. 그런데 그 산소망의 근거와 원천을 들이다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 작정하셨고 택정하셨고, 같은 말이죠. 작정하시고 택정하셨다는 말은 그 하신 계획을 반드시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포함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보고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냥 던져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진리를 열어주시는 작업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증언이죠. 그런데 그 모든 근거가 무엇을 기초로 한 사건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뿌림을 근거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이제 그 산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어디에 서 있는 존재인가 하면 순례길에 서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뭡니까? 방랑자는 말 그대로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례자는 다른 것이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 어제 우리 저녁 예배 때 엔딩송으로 순례자 노래를 강사님이 부르자 그랬더니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 순례자 노래는 70, 80년대 전설 같은 CCM 복음이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복음성 가운데 아주 좋은 곡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곡이 늘어지고 구성져요. 공통점이. 뭐 이런 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찬양. 또, 운물가의 여인처럼 뭐 날마다, day by day. 또, 특별히 어제 불렀던 저 멀리 된 나의 지은석. 이게 순례자의 노래죠. 그런 거 이제 한번 몰아서 메들리로 우리 POP 팀하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 물론 이제 한자로 쓴 거를 한글로 좀 풀어놓은 글입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뭐 카피를 해봤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무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참 많은 그 의미를 녹아낸 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새 아침, 새날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새 호흡으로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그 걸음이 뒤에 따라오는 이들의 뭐가 된다고요? 이정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아침을 깨지만 이 하루에 한 발자국 딛는 걸음이 얼마나 엄숙한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말씀에 붙잡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나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걸어가는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순례자로 걸어가는데 이 길이 너무 멀고 길고 험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너무 멀고 길고 험한 이 길에 우리를 제일 흔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언제 무너지죠? 사실은 잔잔한 무슨 유혹, 시험, 물론 그것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이기는 하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성이 흔들릴 때, 이게 정말일까? 이 문제에 딱 부딪힐 때 그동안 의지하고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나면서 이 땅에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의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과 역사성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네 작가에 의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입체적으로 그분은 역사 속에 실제 오셨고 또 존재하셨던 실질적인 인물이다. 이것을 사복음서를 통해 기록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남겼던 교회의 기초가 된 열두 사도들의 행적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이거를 절반에 가까운 분량의 책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남기고. 왜? 혹 이 순례길을 걷는 성도들이 이 엄연한 진리의 사실성에 대해서 흔들릴까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뭐에 대해 기록한 걸까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런 기록은 사실 없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의 물질적인 약속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거의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걸맞는 성품으로 만들어가야 하는가를 기록한 책이 나머지 절반이에요. 그 전부 기록이 뭐냐 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전부 어떤 성품에 관한 이야기고 대인용으로서 제시된 기록이 신약성경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구원의 선교적 과제가 하나 남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이 산소망회로 이르기까지 너무 멀고 길고 험한데 이러면 좋겠죠. 그런 과정 두지 말고 바로 오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 산소망을 가진 자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게 아마 아플 이유도 없고 빚 때문에 걱정할 이유도 없고 회사 경영하느라고 골머리 쓰 또 뭐 우리 청년들은 지금 취업 문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또 어느 신랑 말랄까 고민할 이유도 없고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금방 오시면. 근데 왜 이게 길고 멀고 험한 길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순례길로 두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직도 하나님이 특정하여 구원받기로 한 자가 다 들어오질 않았어요. 구원에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것은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향해야 될 선교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과제고. 또 하나는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질 않아요. 항상 우리를 만들어서 모난 부분은 깎고 페이퍼로 밀고 다듬고 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끼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시험, 환란,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를 계속 호비고 비비고 쪼아내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작품의 모양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멀고 길고 험한 노정을 설정하신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크게 그렇게 두 부분으로 성격상 기록된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제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AD 63년도에 63년도 말에서 64년도 초까지 이 글을 임종 직전에 남겼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을 대비케 하기 위해서. 다가올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대비케 하기 위해서 무려 그 고난이 역사적으로는 300년이 이어져요. 그런데 300년으로 고난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은 사실 그 형태만 달리 되었을 뿐이지 본질적인 환난, 고난, 핍박은 계속 끊임없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죠. 어제까지는 그 산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순례자들인데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이 순례길을 가는데 홀로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산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산소망에 대한 약속이라는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그 순례길에 들어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신뢰를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게 온전히 바라라라는 말은 일관성을 얘기합니다. 어제도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그 바라보자라는 말은 watch 또는 see 또는 look at me 이런 개념이 아니라 fix on 고정해서 계속 바라본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라는 말은 일관성을 얘기합니다. 그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춘지라고 기업인들이 그 CEO들이 자주 보는 잡지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는 잡지 이런 통계를 가끔 냅니다. CEO들을 모아서 그 설문을 받아서 이들이 어떻게 그 반열에 그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 지각된 덕목을 몇 가지 뽑아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그 포춘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을 모아보니까 지각된 네 가지 덕목이 있더라. 첫 번째가 뭐 잘 아시는 대로 항상 꿈이 있었다.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 두 번째는 그 근면. 뭐 아무리 민족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어도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부지런해야 된다. 근데 부지런에 관한 한국 사람이 그 뒤떨어지지 않죠.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은 참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항상. 그럼 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동남아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속 터진대요. 그 왜 속이 터지냐 그랬더니 아침에 나갈 때 빗자루 들려줘서 마당 쓰려고 그러면 돌아올 때까지 이러고 있대요. 돌아올 때까지. 그거 뭐 집중해서 몇십 분이면 끝낼 일을 갖다가. 그래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확 빗자루 뺏어서 다른 사람 준대요. 근데 그 녀석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녀석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은혜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아, 마당 쓰려고 빗자루 줬는데 딴짓 하면 뺏기는구나. 하나님이 제대로 쓰라고 줬는데 그거 가지고 딴짓 하면 뺏겨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준 걸 제대로 써야지 딴짓 하면 뺏겨요. 그건 어느 영역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면.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좌우로, 상하로 소통이 돼야 돼.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뭐냐면 소통이에요. 그래서 그 소통의 모델을 보이신 분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위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위대한 소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덕목을 보니까 일관성이라는 덕목이 있어요. 일관성.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기 팠다 저기 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군데 휠 꽂히면 20년 30년씩 일관되게 거기 몰두하는 겁니다. 몰입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뢰를 온전히 바라라 그 말은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을 얘기합니다.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계속 그분만 바라보는 게 은혜를 구하는 태도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가능할까? 성경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요.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어제 우리 강사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띠라는 개념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자, 근데 이 말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이 어디냐면 에베소 6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허리를 띠고 기억나시죠? 진리로 허리를 띠고 그러니까 허리에 띠는 뭘 얘기하는 거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유래된 건가 하면 사실상 출애굽기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을 출발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때 출발하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된 밤을 지나게 돼요. 유월절 밤이죠. 어린 양을 죽여서 흘린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피가 발라진 모든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지나가요. 그래서 패스오버 된다고 해요. 그걸 한자로 유월, 유월달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넘어가다, 심판이 지나가다.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때 그 밤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식사를 하죠.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기억나시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자, 이거 정확히 무슨 그림이에요? 어딘가를 막 출발하는 순례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인들은 식사를 그렇게 안 해요. 정반대의 그림이에요. 원래 그들은 소처럼 반쯤 누워서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천천히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사역이에요. 그 사람들은. 2시간 가까이 서클을 비스듬히 소처럼 누워가지고 이게 하나의 그들은 식사가 먹는 하나의 일이 아니라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할 때 그 상이 무슨 상이에요? 그랑프리 이 상이 아니라 테이블, 식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하나로 너를 원수의 목전 앞에서 초대하겠다. 이제 너는 내 식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는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순례자의 그림을 보여줘요. 유대인들이 식사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소개해요. 자, 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음식을 급히 먹으라는 것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런데 그 식사가 무엇의 죽음을 전제로 한 겁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표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소개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에서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산 소망을 향해서 출발하는 순례자 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죽음을 기초로 우리는 출발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노정은 절대 실패할 수 있는 노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뭘로 끝나죠?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완성된 그림이에요. 그 노정에 우리가 지금 얹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노정은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예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 산소망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아멘. 뭘 근거로?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죽음이 갖는 지위의 허리띠를 마음에 동이고 그 산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래요. 자, 우리는 거룩하라 그러면은 일단 성경책이 심장 가까이 붙여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교회만 들어오면 목소리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가다가 막 까불까불거리다가도 교회만 들어오면 형제니 뭐 이런다든지 할렐루야 목소리가 중저음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끼리 요거는 이제 밥맛 없다 그러죠. 그걸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한 적이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은 어떤 행동과 행위와 어떤 경건의 어떤 형태와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거룩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정확히 구별하여 드려지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 이해 안 되는 제목이 하나 있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누가 거룩하세요? 누가 거룩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당가는 자기 존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아요. 네. 어디인가는 구별해서 자기를 드린 거예요. 어디다 드렸을까요? 어디다 드렸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분이 흠도티도 없고 온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 앞에 내놨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가 됩니까? 너무 엄청난 건 잘 안 믿어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다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내놨다고 말이에요. 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해와 같은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다 내놨다. 그러니까 너도 어떡하라. 그러면 여기서 거룩의 개념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폼 잡고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만 사랑하는 태도를 뭐라 그러는데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발언 앞에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봐야 돼요. 사실 먼지 같은 이 인생이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거룩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액션.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속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속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두 형제를 놓고 한 자매가 얘는 95% 사랑하고 얘는 5% 사랑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100% 대 100%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거룩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놓았으니까 나와 같은 내 전부를 내놓는 것 같은 전부를 내가 내놨으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은 폼 잡고 애헴거리는 거룩이 아니라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나를 온전히 사랑해라.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질투하세요. 이기적이고 무엇에 관한 한 사랑에 관한 한 그 자체가 감격이 되질 않아요. 한바같이 먼지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가 뭔데 내 사랑을 그렇게 절절히 자기 전부를 내놓아 원하실까?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길이 없는 하나님의 고백이요. 예, 내가 거룩하단다. 그럼 너도 거룩해라. 그 말은 넌 나만 봐라, 나만. 나만 봐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우리가 뭐 뒤에도 안 짓고 딴짓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나? 그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나만 주목하는 날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하는 말은 오락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학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애기들이 애기 엄마들이 어디 마실 나갔다가 옆집에 이렇게 볼스가 들고 있으면 아고 애기들도 질투를 해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귀 잡고 자꾸 자기한테로 고개를 돌리죠. 오오오 그러면서 나만 보란 말이에요. 나만 그 아기의 그 사소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돼요. 나만 보란 말. 나만 집중해라. 왜? 내가 너에게 그렇게 거룩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7절을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건 공포, 호로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임금님이 그릇에다가 뭘 담아서 어디 목적지를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이거를 나한테 갖고 오도록 명령을 했어요. 누가? 임금님이. 그럼 이 명령은 엄정하고 엄의한 거죠. 감히 누가 이것을 어기거나 실수를 하려고 들까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융기에다가 떠받쳐서 조금이라도 썩거나 흘리면 안 되니까 어디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을까요? 구름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가능해요? 큰일 나죠. 요거만 쳐다봐야 돼요. 요거만. 요거만 쳐다보고 옆에 길가에 꽃이 피었는지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쳐다볼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여가가 없어요. 왜? 발걸음 하나라도 잘못 내리면 이게 흘러요. 임금님의 명령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아왔어요. 임금님이 묻죠. 너 길가에 핀 꽃들을 보았니? 아니 그럼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탁한 명령에만 집중하는 태도.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전제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의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항상 전제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들춰보면 하나님의 거룩과 만나는 현장마다 인간의 경건의 두려움이 항상 고백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바닷가에서 예수님 보자마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절대자 앞에 설 때 인간은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득한 영광 앞에 이사야는 뭐라고 신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절대자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우리의 적나라한 정체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나그네 길을 지내라는 말은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지는 잡초와 같은 속성을 우리 속에 안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주님께 집중할 때 그것으로부터 눈을 떨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옆에 만발한 꽃도 보고 싶고 꽃밭에 주저앉아 피크닉도 좀 하고 싶고 이런 유혹이 자꾸 생기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 부탁이 전부 결국은 뭐예요?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죠? 산소망이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때 이 순례길을 견디어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약속 붙잡고 또 한 주간도 남은 시간도 남은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경건한 주님의 모습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